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미국 라디오 방송 로라 잉그램 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에서 실패했던 협상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러시아 정부가 아버지의 당선을 도우려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리치카야 씨를 만나기 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메일은 러시아 변호사와 만남을 주선한 출판인 롭 골드슈타인 씨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변호사인 베셀리치카야 씨를 만났다고 최근 보도했고 트럼프 주니어도 지난 9일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진영의 누구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러시아와 내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해병대 수송기가 어제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추락해 장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수송기는 미시시피 주도인 잭슨시에서 북쪽으로 150km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재난관리당국은 사고 수송기가 콩밭에 떨어졌다며 시신 16구를 모두 수습했고 생존자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소방 책임자는 수송기 잔해가 5km에 걸쳐 흩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사고기 출발지와 목적지를 밝히지 않았고 사고 원인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술 탈환에 성공한 이라크 정부와 총리, 이라크 정부군을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모술 탈환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뜻한다며 ISIL을 완전하게 몰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ISIL 치하에서 고통받거나 숨진 사람들, 모술 탈환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에게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모술은 지난 3년 동안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이 지배해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이슬람 순위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쿠르드 민병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지원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모술 탈환 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모술에서 승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4개 나라는 카타르가 사우디와 지난 2013년에 맺은 비밀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카타르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협정은 어제 미국 CNN 방송이 처음 보도한 데 이어 사우디 정부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이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협정은 그동안 존재만 알려졌을 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협정에는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카타르의 본부가 있는 알자지라 방송이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우디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4개 나라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개된 협약서로 카타르가 해당 협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오늘 무장반군 3,600명을 추가로 사면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을 사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해 무장혁명군 측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반군 7천여 명을 석방 또는 사면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된 콜롬비아 휴전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어제 의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0일 미국의 라디오 방송인 로라 잉그램 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북 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세계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야망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접근 방식을 계속 취할 것이라면서 이는 바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과의 협상은 과거 여러 미국 정부들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주 유엔 외교관들에게 미국 정부의 이런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방침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시간표대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4일 시험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미국의 평가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에 맞서면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지만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 평가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미사일이 지난 5월 14일 발사에 성공한 KN-17을 개량한 것이며 엔진의 경우 1단은 KN-17을, 2단은 동창리에서 시험한 소형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북한이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에서 내열 특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의 전언 내용입니다.
아직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유도장치를 통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종말 유도 기술 또한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가 연구 개발 단계의 고정형 발사대를 이용한 점으로 미뤄 초기 수준의 비행 실험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풍계리 핵실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해선 미국이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기피 분위기에 따라 북한의 상반기 외교 활동이 17개국을 상대로 33회에 그치면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별로도 중국이 5회, 러시아 4회, 태국 3회 순으로 전통 우방과 명맥을 잇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선 평양에서의 불법 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이완영 의원의 전언 내용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평양 거주 선호하는 심리와 시장 확산, 그리고 돈벌이 목적,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 기간의 부패가 어우러져 평양의 불법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신분 재조사를 벌여 불법 거주자와 전과자, 지방 출신자, 무직자들을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내각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건상의 장준상 보건성 부상을, 외무성 부상의 허용복 외무성 아프리카 아랍 라틴 아메리카 국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베를린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죠. 그런데 북한 관영 매체의 논평만 나왔을 뿐 북한 당국의 반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선언에 대해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과거 한국 정부의 선언에 대해 좋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6일 베를린 구상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때도 북한은 허튼 소리라고 반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 의지를 밝히는 등 대북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6일 만에 내놓은 노동신문 논평에서 심히 자극적인 말들이 있는가 하면 대세니 고립이니 야망이니 하는 극히 모독적인 소리까지 들어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나아가 이런 허튼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나온 지 석 달 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 표명과 남북관계 전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 당국자의 11일 언급은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정황에 빗대어 북한의 표면적인 반응에 이리 일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엿새째인 11일 오전까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긴장 국면에서 솔깃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거부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복잡한 셈법에 지금 직면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은 그걸 우회를 해서 남북관계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재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10일 이 연구소가 개최한 전화토론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한 현 시점에서 미국은 무기 프로그램의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or our part, I think we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reassuring our allies in South Korea and Japan without worsening the security.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퍼슨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덜 나쁜 선택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제한하거나 멈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슨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China has its own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do not align with those.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이 있고 이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퍼슨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처럼 대북 선택이 제한적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도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뉴욕타임스 신문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대북 압박의 방편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를 언급했습니다.
President Bush started a quite effective program called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hat enabled the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공해상에서 검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생어 기자는 PSI가 꽤 효과적이었다면서 미국이 여기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금지한 대북 금수 품목들이 해상을 통해 운송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어 기자는 또 사이버 공격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교란하는 작전을 펼칠 것과 원유 등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 등을 북한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생어 기자는 지난 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But since we have treaty obligations and obviously responsibility for the safety.
ICBM을 계기로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장착 단거리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리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We should remember that this is a young man North Koreans hadn't even heard of. Until
김 위원장이 어린 나이에 체제와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리 전 지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협상용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특히 대화 테이블에 앉기 전 핵무기 기술을 최대 한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리 전 지국장은 예상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리 전 지국장은 북한의 도발에 반응하는 한국인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대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관여를 내세우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 전 지국장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석유뿐만 아니라 원유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러시아 연방세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4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액은 약 230만 달러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74만 달러치가 수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수출량은 올해 약 4,100톤으로 지난해 1,600톤보다 약 150% 증가했습니다. 북한에 팔린 석유 제품은 러시아 관세청 분류 2709와 2710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 2709는 원유, 2710은 원유를 제외한 석유를 뜻합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석유 제품은 96%가 원유를 제외한 석유였습니다. 해당 품목에는 중유, 모터유, 유압용 기름, 윤활유, 그리고 기타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원유는 165톤, 7만 6천 달러치 수출에 그쳤습니다. 원유와 원유 이외 석유 제품은 항공유와 제트연료를 제외하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면 항공유와 제트연료는 원칙적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항공유는 인도주의 목적인 경우 판매나 공급이 허용됩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기름 운반선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동부 항구들을 꾸준하게 오간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러시아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러시아의 비중을 갑자기 1분기에 100% 이상씩 늘리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이 여의치 않아질 경우에 수입 루트를 좀 다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한편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부족한 석유를 충당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14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일부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1989년 이날을 제정했는데요. 현재 북한 인구와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엔 경제사회국이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7 보고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 차이가 1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7 개정판에서 2017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71.9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과 같은 수준이지만 82.4세인 한국과 비교해 10.5년 짧습니다. 또 중국보다 4.6년, 일본보다는 12년이나 짧은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도 앞서 지난 3월 갱신한 세계 현황 자료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70.4세로 한국 주민 82.4세보다 12년 정도 짧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은 지난 1990년에서 1995년만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은 70세로 한국보다 3살 정도 짧았지만 65세인 세계 평균보다 길었습니다. 지난 1990년엔 3년 정도에 불과했던 남북한 평균 수명 차이가 벌어진 것은 1990년대 북한의 대홍수 등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식량난, 경제난, 보건의료체제 붕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하지만 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세계 평균과 같아지고 2025년부터는 세계 평균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이 2100년에 85세로 증가해 82.6세인 전 세계 평균보다 2년가량 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은 여전히 한국에는 못 미칠 것으로 유엔은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2100년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93.5세에 도달해 북한보다 9년 정도 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한 인구는 2017년 현재 2,54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5세에서 59세 사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0에서 14세 21%, 15세에서 24세 15%, 60세 이상 13% 순이었습니다. 유엔은 북한 인구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50년 2,68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2100년에는 2,4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 5,27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3,870만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여성 1명당 1.89명으로 남한의 1.32명보다는 높지만 세계 평균 2.47명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져 2045년에서 2050년에는 1.78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출산율이 1.32명으로 상당히 낮지만 갈수록 높아져 2100년에는 1.7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사망률 역시 현재 영유아 1,000명당 18.8명이지만 갈수록 낮아져 2100년에는 3.6명으로 줄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2100년 전 세계 평균 9.7명보다는 낮지만 0.7명인 남한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유엔은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5억 5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이 14억 1천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5,098만 2천 명으로 27위, 일본은 1억 2,700만 명으로 11위였습니다. 세계 인구는 2023년 80억 3천만 명으로 80억 명을 처음 돌파한 뒤 2100년에는 111억 8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IOC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이 내년에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OC의 마크 아담스 대변인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영내 정치 상황, 특히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공동성명 이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So little has changed from our side on that one, apart from just to underline again that what is important for the
IOC 측으로서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스 대변인은 IOC와 올림픽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가라면서 IOC가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IOC는 어떤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흐 IOC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보내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IOC는 문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주둔지 이전을 마쳤습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미군의 해외기지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죠.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 8군 사령부가 한반도 주둔 64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일 오전 새 청사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중대대급 부대 이전은 2013년부터 진행됐으며 미 8군 사령부는 지난 3월 선발대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달 본대 이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토머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총 107억 달러가 투입된 평택기지 건설 사업은 캠프 험프리스를 미 국방부 해외 주둔 기지들 중 최대 규모로 거듭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 전체 기지가 완공되면 미한 동맹은 물론 전투준비태세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남부 지역 1천만 명의 시민과 항공, 공항 등 핵심 시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사드를 단순히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했다면 방공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서 부산과 대구 같은 대도시가 방어망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택 기지 면적은 1,467만 7천 제곱미터로 해외 기지를 포함해 미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 8군은 미 육군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으로 전진 배치된 야전 부대로 육군의 비중이 큰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은 보다 발전된 미한 동맹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다 탄탄한 한미동맹, 보다 발전된 한미동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과 미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하기 위한 풀, 또 체제를 갖추는 그런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인근의 오산 미 공군기지와 평택항 등 최적의 군사기지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증원전력 전개가 쉽고 전개된 병력을 신속히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춰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평택에 집결된 병력과 장비는 이동훈련과 교육을 재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은 동북아시아 지역 분쟁에도 신속히 투입되는 등 동북아시아의 기동부대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의 분석입니다.
평택기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택이라는 그런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그런 지금 이 위치에 이런 대규모의 이 해외 단일기지가 조성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이 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많은 협력을 갖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택기지는 북한의 300mm 방사포의 타격권에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북한의 300mm 방사포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주한미군 평택, 군산 기지는 물론 한국군의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미군 측은 이에 대비해 평택기지에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1999년과 2001년 두 번의 탈북 시도 끝에 자유를 찾게 된 오스틴 현 씨. 오스틴 씨가 한반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그의 미래에 대한 꿈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정치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반도 분단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스틴 씨는 자신이 정치학을 선택한 배경에는 한반도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북의 대립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전쟁, 소련의 북한 진주, 미군의 남한 진주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한 거는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한국인들이 역할을 못해요. 임진왜란 일어난 것도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우리랑 싸웠잖아요. 일본하고 딜을 해가지고 물러가게 한 거는 명나라였어요.
19세기 말 러시아와 일본, 일본과 미국의 가츠라 테프트 밀약, 일본 강점기가 끝난 것도 당시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의 수혜자였다고 언급하는 오스틴 씨. 한반도 통일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앞으로 통일 한국도 비슷한 그게 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뭐 한국은 샌드위치잖아요. 늘 우리 한반도 자체가. 통일이라는 것도 또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 이해가 맞물려질 때 가능한 건데.
남북이 둘로 나뉜 한반도의 통일도 지나온 역사에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오스틴 현 씨.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되고 그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에 우리 한국인들이 저는 가 있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we need people at the table. 그런 마음에서 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 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스틴 씨의 시야를 넓혀준 미국 유학 생활의 시작은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에서부터였습니다. 오스틴 씨가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은 텍사스. 텍사스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주 다음으로 넓고 인구도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은 곳입니다.
사막에 점들이 까만 점들이 막 박혀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름을 파내는 그 정유기들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다다다다 박혀있는 거예요. 딱 도착하니까 공항 나오니까 진짜 이글거려요. 더워가지고 진짜 이거는 자동차에다가 계란 딱 던지면 이게 후라이가 되는 그런.
오스틴 씨가 도착한 곳은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미들랜드. 인구 13만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조그마한 한인교회가 있어요. 미들랜드 한인교회라고. 교회 목사님이 비전이 크신 분이에요. 앞으로 통일을 할 때 통일이든 뭐든 한반도 관련돼서 젊은 청년들이 키워져야 되고 그중에서도 북한 출신의 청년들이 잘 교육받고 믿음으로 서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출석 인원 40명의 작은 한인교회에서 북한 청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고 한국에서 살고 있던 오스틴 씨가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당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뉴질랜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오스틴 씨는 미들랜드에서 2년제 단과대학을 다니게 됐고 이 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씨는 바로 이곳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는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원래는 정치를 과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역사학 교수님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 장학금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교수님의 호의적인 권유를 거절했지만 당시 한인교회에서 다 해결해 주지 못했던 장학금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고 역사학과를 택했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혹시 왜 저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저를 제자로 키우시고 싶으셨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긴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너 같은 친구들이 없다. 내 수업에서 네가 최고고 너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왜 역사가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다르게 되게 되게 깨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나는 되게 너 그런 부분들 되게 높이 산다 평가하고 그리고 얼마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계속 이야기해 줘라.
그 교수님 이름이 어떻게
Frank Delao. Hispanic 계열이었어요.
델라오 교수는 오스틴 씨가 수업료 전액과 기숙사비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줬습니다.
이분이 장학금을 다루는 그 파이낸스 그쪽 디파트먼트에 다 전화를 해갖고 자기 친구들 다 뭐 동료들이니까 이 친구는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학과상한테도 레코멘데이션 받고 그 본인도 써주고 그래서 그 마지막 1년은 그 튜션뿐만 아니라 하우징까지 다 전액 커버가 됐었죠.
교수님의 도움으로 전액 장학금 혜택을 누리면서 단과대학을 졸업한 오스틴 씨. 교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나중에 졸업할 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회중시계. 줄이 달린 그 시계 있잖아요. 뚜껑 여는 거. 그 뒤에 그걸 써주셨어요. 그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구절. Never, never, never give up.
시계에 써 있는 문구는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졸업 선물을 받은 오스틴 씨. 전교 학생 수가 5천 명이 안 되는 단과대학에서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자가 나올 때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교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죠.
텍사스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은 역사학과 교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틴 씨가 미국 엄마라고 부르는 한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엄마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경계심은 처음에 있었던 거고 북한 사람 생각하면 진짜 빨갛게 생기고 뿔이 난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가끔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약을 사오고 바리바리 꾸겨가지고 제 기숙사 와가지고 저 먹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집에 들어가서 한국 음식 해주시고
미국의 어머니 한 분이 더 생긴 심정이었습니다. 오스틴 씨는 이 한인 여성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기쁨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스틴 씨는 컬럼비아 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던 날을 떠올립니다.
쇼핑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미국 엄마랑 엄마 친구랑 같이 쇼핑 그분들이 쇼핑하러 가면서 저를 이렇게 짐꾼으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막 들고 뭐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딱 받았는데 학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축하한다고 좀 다음 주쯤에 그 합격 그 편지 받을 거라고. 오, 그 안에서 그 쇼핑센터 안에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들 막 울고 난리 났죠.
진짜.
예, 왜냐면 그 미국 저희 미국 어머님도 막 눈물 흘리면서 정말 네가 꼭 될 줄 알았다고. 어떤 삶마다 제가 봐도 제 삶 속에서 한 번씩 징검다리를 걷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를 손을 잡고 같이 걷어줬던 분이죠.
인생의 뜻을 세우고 견문을 넓히는 20대 때 징검다리가 되어준 인연들을 알게 된 오스틴 씨는 자신의 삶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깊이를 더해갔다고 말합니다. 넓디 넓은 텍사스에서 오스틴 씨는 자신의 꿈에 대한 커다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스틴 현 씨의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구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늘이 구멍난 것 같이 비를 쏟아내던 장마가 한국 대부분 지역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이 또 폭염특보 속에 쩔쩔 끓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해 연평바다 근처의 꽃게가 풍년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240% 넘게 늘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 한국 사람들의 옷차림, 이런 유행이 있다는데요. 남자 바지는 점점 짧아지고 여자 치마 길이 길어졌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장마가 멈추니까 바로 폭염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며칠째 이어졌던 비 걱정이 이제는 하루 사이에 더위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중부와 서쪽 지역에 물폭탄을 쏟아냈던 장마 전선이 아예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북 지역 지금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서울은 이 한강 물이 불어나서 반포대교 아래 잠수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다. 보행자 통제가 진행됐었고요. 또 한강 북동쪽, 동북쪽의 성동구 지역은 산사태 가능성을 알리는 그런 재난 대비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 네. 오후부터는 뭐 폭염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폭염이라고 하면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까요?
폭염주의보는 보통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되는 날이 이틀 이상 될 때 내려지는 겁니다.
예.
지금 대구, 강릉, 경남, 창원 이 지역은 폭염특보,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주, 대전, 울산 뭐 이런 지역은 폭염주의보입니다. 아프리카처럼 덥다는 대프리카, 대구 그리고 인근 지역은 오늘 35도를 넘어섰고요. 강원도 강릉도 지금 34도입니다.
네.
하지만 습기가 많은 기온은 체감 더위를 더 올리게 되는데요. 이 대구와 강릉 지역에 오늘 그 체감 더위 지수 41도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예.
이번 폭염이 장마 전선 다시 올라온다는 주말까지 계속된다고 해서 지금 폭염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더우면서도 좀 습한 게 이 찜통 더위라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그러던데 지금 딱 한국 뭐 날씨가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원한 곳이 아니고 가만히 실내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찜통 더위입니다.
네.
바깥 활동하기는 정말 힘든 날씨인데요. 특히 작업 현장이 그늘이 없는 경우 이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염이 다시 찾아오면서 이 산업 현장에는 어떤 폭염 대책을 갖고 있는지 피서 지역은 또 어떤지 뭐 이런 풍경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한국 연합뉴스에서 한국 최대의 조선산업 현장인 현대중공업의 표정을 전했습니다. 어제부터 8월 말까지가 이곳의 혹서기로 지정된 기간이랍니다. 평소 1시간이었던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늘려서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더 확보했다고 하고요.
네.
하루에 4만 개씩 근로자들에게 이 아이스크림, 빙과류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 등 전국 해수욕장, 또 계곡, 더위를 찾아온 피서객들이 몰렸다는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해 바다 소식입니다. 지금 꽃게가 풍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랜만에 들리는 소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서해 바다에서 들려왔던 꽃게 소식은 잡을 꽃게가 없다, 중국 어선이 다 잡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꽃게 소식은 올 상반기에 한국 지역의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241%가 늘어나서 621톤의 대풍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이 꽃게가 많이 잡힌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꽃게 수확량이 182톤이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꽃게가 많이 잡혔던 해가 2015년이고 그때 482톤을 잡았는데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정말 크게 늘어난 어획량입니다.
네.
이 빈금을 때가 많아서 시름이 많았던 서해 어민들이 상반기 동안 어망에 걸려온 꽃게를 떼어내느라 웃음꽃이 가득했다는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꽃게 수확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 서해 북방 한계선 NLA 인근 지역에 선단을 이루면서 조업했던 불법 중국 어선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 어선들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아주 강력해진 그 어업 단속을 했었고요. 네. 해양 경비 활동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측에서도 이 자국의 어선들 이 불법 조업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한 것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 서해에서는 한국 고속단정의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을 했고 또 바닷속에 중국 어선들이 막 어망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도록 인공 어초를 설치하는 등의 그 조업 방지 활동도 했었습니다.
네.
중국 어선들이 그렇게 해서 줄기 시작한 것이 지난 4월부터라고 하고요. 5월에는 아예 눈에 띄게 그 수가 줄었는데요. 한국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한국 해역을 불법 침범한 중국 어선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예방 활동만 한 것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이 씨가 말라버린 바다에 어린 꽃게를 계속 방류하는 그런 작업도 있었습니다.
네.
어장을 좀 풍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노력인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바다에 방출한 어린 꽃게가 한 640만 마리에 가깝고요.
예.
지금은 그 서해 어장이 금어기 기간인데 꽃게 금어기 기간인데 지금 이 기간에도 150만 마리의 꽃게를 다시 또 방류를 한답니다.
네.
9월부터 시작될 성어기 꽃게 풍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그렇군요.
높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한국 밥상에 좀 꽃게 올라올 날이 좀 많이 있겠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국에 유행하는 남녀들의 옷차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반바지를 입는 남자들이 많아졌습니까?
네, 그냥 짧은 게 아니고요. 무릎 위에 허벅지까지 맨살을 드러내야 되는 그 3부, 4부 길의 반바지가 유행이랍니다. 이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올 여름에 판매되고 있는 남성용 반바지 또 여성들의 치마 판매량을 분석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
뭐 실제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이번 통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 분명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남성들의 그 다리털, 굵고 긴 다리털 때문에 남자들은 좀 바지 입는 거, 반바지 입는 거 꺼린다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 어정쩡한 그 7부나 8부 바지가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확연하게 뭐 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을 가봐도 무릎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짧은 반바지가 대세입니다.
네.
이 온라인 사이트 자료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남성 3부 길이의 반바지가 52%나 판매량이 늘었답니다.
그렇군요. 시원하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그 남자들의 네. 반바지는 짧아졌는데 여성들은 오히려 긴 치마를 즐겨 입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긴 주름 치마, 뭐 H라인에 딱 떨어지는 긴 치마가 지금 청소년부터 성인 여성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이 소재가 중요합니다.
네.
속이 보일 듯 말 듯 하늘거리는 시폰 소재에 작은 꽃무늬를 넣은 아주 보기에도 뭐 아주 이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특징이 있는 긴 치마입니다. 이 짧은 치마에 맨살을 드러내는 것보다 오히려 뜨거운 햇살도 막아주면서 바람도 통하게 하고 더불어서 긴 치마는 왠지 좀 청순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
또 몸매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 길고 얇은 소재의 치마가 올여름 한국 여성들의 필수품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수치를 보니까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긴 치마 판매량이
네.
무려 345%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미한 두 나라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의 동맹은 처음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공격에도 한국을 방어할 것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등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총동원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결의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동맹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이 제기하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대처한다는 점을 두 지도자는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계속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과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는 북한의 핵실험과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에 응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기존의 제재를 계속하고 새로운 조치를 모색할 것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바른 길을 택할 경우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지도자는 특히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학대와 극도의 인권 위반으로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려는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